수요일에 그요 장소에서만 뵐수 있는 이 얼굴들 아주 반갑습니다. 믿음이 이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제 교리적인 면에서 좀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이제 성경의 지식이 늘어간다는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어떤 인격이 이제 성장한다는 면도 있을 것이고 또내삶 속에서 이제 뭔가를 이제 행할 때그 믿음이 나온다는 거,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믿음의 행위가 나오고. 뭔가를 견뎌내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저도 한 이제 50년 이상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반세기네요, 반세기. 반세기를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믿음이 이렇게 진지하게 되고 또 뭔가 이렇게 견딜 힘이 생기는 그런 것은 이렇게 성실함에 있는 것 같아요. 성실함을 배울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모임이 열려 있는 그 어떤 공식적인 그런 시간에는 제가 제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저는 생활해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복이고 저의 기쁨이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떤 그 이제 의무감에서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은 최소한의 것만 하려고 그래요. 최소한의 것.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좋고 또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이제 그렇게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게 되면 그러면 일단 그 주님께서 함께 있게 하시는 그 시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임을 하더라도 이제 그이 수요 모임에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함께 하더라도 이게 어떤 분들은 시작하기 전부터 와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시작 아직 안 됐는데 들어와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마음이 굉장히 귀하다고 믿습니다. 그거 귀한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그거 귀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바빠서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우리가 또, 이제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는 좀, 그거는 이제 별게 없고, 얼른 말씀이나 듣지 뭐 이러면서 이제 말씀 시간에만 우리가 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주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제가 오늘 잔소리가 많네요. 주일에 하나님께 내가 경배 드릴 마음이 있으면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가짐 잘 하고 또 옷도 좀 깨끗하게 정돈된 옷 이렇게 내가 준비해서 입고 그리고 시간에 이렇게 좀 앞서서 오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게 이제 내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고, 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좋다면,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또 지체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러한 시간들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좀 귀중히 여기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예 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가 이제 조금 늦더라도 함께하는 분들은 또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어쨌든 제 마음 같아서는, 저는 그 주일에 모이는 분들의 숫자와 수요일에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의 숫자가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사실 안타까워요. 제가 이거를 이제 좀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한테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저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주일에만 참석하고 수요일에는 내가 그건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분들은 다 참여하는 분들만 듣고 있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잔소리가 그래요. 예. 그래서 제 바람 같아서는,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자꾸 이제 이게 뭐 주일 예배 시간도 딱 한 시간에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는 설교도 30분 안쪽에 해야 되고, 뭐 그리고 빨리 그 저기 일부 예배 드리고 빨리 놀러 가야 되고 골프 치러 가야 되고 뭐 수요 모임은 생각도 안 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는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이게 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이루었던 그런 교회 모습처럼 우리가 참 이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려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우리가 이렇게 좀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그래야 이제 일시적으로 좀 연약해서 이렇게 좀 힘을 잃었던 지체들도 언제든지 돌아와서 또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 지금 사실 수요 모임에 모이는 이분들이 지금 이 다 전사들인 건데 예, 교회 모임을 지탱하는 분들인 건데. 어쨌든 함께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좀 마음을 두실 때에 우리가 주일 모임이나 수요 모임이나 차이가 없는 그런 참 교회가 되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적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수요 모임 때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 그래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은 또 많이 모이시는 거 맞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욕심이 제가 좀 욕심이 많나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 뭐 이 수요 모임에 뭐가 뭐 굉장히 대단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부족하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사랑의 고백의 시간이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케이. 자,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자, 이사야서 우리 같이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에 우리가 있고요. 오늘 4절 부분을 할 텐데 그 앞부분서부터 조금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도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보루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성문들을 열고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할지니 주 여호와 안에는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아멘. 자, 이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할지니 주 여호와 안에는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그 영어 표현으로 보면 주 여호와에 해당하는 그 철자들이 전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LORD와 JEHOVAH 이것이 전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표기된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하고 26장 4절 여기하고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특별히 그 서기관들의 경우에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그 임무를 맡은 서기관들의 경우에 물론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 다른 곳들도 다 굉장히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록하겠지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런 성경 구절들은 또 얼마나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필사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겁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가까이 친근하게 대해주시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기하는 이런 것들을 대할 때에 별 생각 없이 우리가 이제 대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분, 그분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의 그 정말 엄청난 그 이름,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앞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걸고 이사야 대언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할지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근거는 그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이름을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성경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0장 6절에는 오 주여, 주와 같으신 이가 없사오니 주는 크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이름을 그냥 동등하게 취급을 합니다. 잠언 18장 10절에는 주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 이렇게 또 표현하죠. 시편 124편 8절에는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의 이름 안에 있도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기회에 그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부르는 또는 하나님에 관한 그 이름들, 우리는 사실 이걸 이제 존함이라고 해도 부족한데 우리 한글에는 이게 이제 경어가 이게 이제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냥 일단은 이름으로 하십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이름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이제 이러저러한 기회에 이제 했는데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을 표기하는, 하나님을 일컫는 그 이름이 뭐라 그랬냐면 그게 L입니다. L. 영어로는 이제 EL. 그래서 L. 그래서 이 L자가 들어가는 그 이름들은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 사람이나 지명에 그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가브리엘, 하나님은 강하시다. 에스겔, 여기도 이제 L이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룬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랬죠. 브니엘,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L자가 들어가는 것들,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인데 특별히 그 엘로힘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이제 강하고 장엄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곳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것이 처음에 엘로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이 이제 다른 단어와 함께 이렇게 이제 결합돼서 이렇게 묘사될 때에 엘샤다이가 있습니다. 엘샤다이. 이것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엘샤다이.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내가 엘샤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는 엘 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그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엘 로이. 이건 뭐냐면 보고 계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하갈이 고백한 내용 중에 이제 그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 엘리온이 있는데 이것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축복할 때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 때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The Most High God 할 때 이게 이제 엘 엘리온입니다. 자, 엘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지칭할 때 아도나이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에서 보고 있는 여호와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의 그 단어적 의미는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자존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축약형이 야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편 68편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이름 야를 힘입어 하늘을 타신 이를 높이 찬양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엘이 들어간 이름도 하나님이 들어간 것이고 야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도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이제 그런 단어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제호바 이렇게 표기된 곳이 이게 이제 그 제호바의 이 모든 철자가 대문자로 표기된 곳이 총 네 군데라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성역 공부할 때 다섯 군데라고 잘못 얘기한 것이 한 번 있더라고요. 네 군데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시편 83편 18절, 이사야 12장 2절, 그 다음에 이사야 26장 4절 이렇게 네 군데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제호바의 그 철자가 전부 대문자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와와 다른 단어들이 결합된 것이 있습니다. 아까 그 엘이라는 단어가 엘 엘리온 하듯이 이제 다른 단어와 결합된 것처럼 여호와도 이제 결합된 형태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있는데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기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호바 니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에도 이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사기 6장 24절에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표현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에 아예 결합형으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건 우리에게 좀 친숙하죠.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몇 개가 더 있는데 여호와 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편 23편 우리 잘 아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그 주는 나의 목자 그러니까 나의 목자 이렇게 이제 할 때 그게 여호와 라예요. 주는 나의 목자. 이게 여호와 라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 쪽에 보면은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할때 이게 여호와 라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주께서 거기 계신다. 그래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할 때에 여호와 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 주곧 우리의 의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치케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생소하지만 또 이제 있는 것 중에 사무엘기상 1장 3절에 여호와 체바호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만군의 주, 만군의 주라고 할때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호와 메카디슈켐이라는 게 이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하는 주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올 때마다 좀 자꾸 들으면서 이제 좀 익숙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들을 우리가 친숙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읽은 그 구절, 그 구절, 너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할지니 주 여호와 안에는 영존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 전체를 걸고 사람에게 주님을 신뢰하라고 지금 이렇게 촉구하고 또 명령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영존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능력은 일시적인 능력이 아니라 영존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약에 영존하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섬길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로. 왜냐하면 우리가 뭐 1000년이 지속되든 10억 년이 지속되든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영원한 시간 안에서 유한한 시간은 점에 불과하고 그건 0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으면 다 그냥 빵인 거예요. 0인 거예요. 0.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지 않다. 영존하는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뭐 50억 년 동안 천국에 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5년 있든 50억 년 있든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분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영존하는 능력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장 그 3절 말씀, 26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구절과 잘 어울리는 또 성경 구절이 시편 112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확실히 그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는 영원토록 기억되리로다.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확정되었도다. 그의 마음이 굳건함으로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마침내 그가 자기의 소원이 자기의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짐을 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을 끌어내리시고 높이 솟은 도시를 낮추시되 땅에까지 낮추시며 먼지가 되기까지 낮추시나니 발이 그것을 짓밟을 때곧 가난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발걸음이 그리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성경이 여러 군데서 보니까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또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절이 사실 또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 거예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이게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겸손한 자, 낮은 자를 낮추신다 했는데 낮은 자 그러면은 이 낮은 자는 무조건 낮추시냐?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잘 생각하셔야 되죠. 낮은 자 중에서도 사악한 자도 많은 것입니다. 낮은 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생각이 고정되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낮은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까지 높이신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낮기 때문에 높이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맥상 보실 때 3절에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고 사는데 어쨌든 세상적으로는 좀 낮아져 있을 수 있잖아요. 또 7절에 곧바르게 걷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나올. 곧바르게 걷는 의인인데 이 세상에서는 낮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낮게 된 자를 높이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교만한 자의 경우에는 이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낮추십니다. 네. 자, 7절을 보시면 곧바름이 의인의 길인즉 지극히 곧바른 주께서 의인의 행로를 다시는도다. 오 주여, 참으로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곧 우리 혼이 주의 이름을 사모하오며 또 주에 대한 기억을 사모하니이다. 밤에 내가 내 혼으로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참으로 아침 일찍 내 속에서 내 영으로 주를 찾으오리이니 주의 심판이 땅에 있을 때 세상의 거주민들이 의를 배우리이다.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굉장히 좋은 말씀 같지 않으신가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같지 않으신가요? 시편의 그 어떤 구절들과도 비견되는 정말 굉장히 정말 좋은 말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좀 암송 구절에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예전에 했던 것들을 반복하는 그런 이제 중에 있는데 이 말씀을 암송 구절에 조만간 한번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나누어서. 네. 자, 여기 이제 곧바름이 의인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곧바름이 의인의 길이다. 이게 원래 영어에서는 이제 그 의인의 길은 곧바르다 이렇게 이제 평서문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제 바꿔놨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곧바르도다, 올바르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의인의 길, 이 길은 본질상 이건 그야말로 곧바른 길이에요. 죄인의 길은 꼬여 있습니다. 비뚤어요. 마치 그 꼬불꼬불한 뱀 리와야단처럼 죄인의 길들은 굽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곧바르다. 하나님을 향해서 곧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곧바르다고 할 때 이것은 누가 판단하냐? 이건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생각해보니까 나는 곧바른 것 같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곧바른 게 아닙니다. 지극히 곧바르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곧바라야 그게 곧바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행로를 다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저울에 단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무게를 단다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마치 저울에 달듯 이렇게 다신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또 행동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아보실 수가 있겠죠. 보고 계시니까. 자,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아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했습니다. 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뭐였죠? 오, 잘하셨습니다. 엘로이가 있었습니다. 보고 계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하갈이 이제 했던 그 표현 중에 그게 있었죠. 예, 잘 기억하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그 의인의 행로에 무게를 달아보신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엘 로이, 보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철학 중에서 그 신이 어떤 존재냐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디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펠은 이제 D-E-I-S-M 이렇게 돼요. 디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이신론이라는 건데 우리말로. 이건 뭐냐면 신이 우주와 자연 법칙을 창조했는데 그 뒤에는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한 법칙에 따라 자동으로 흘러가게 마치 태엽을 감았다가 그냥 놔두면 태엽 풀리면서 자동으로 그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게 그렇게 이제 신이 우주를 창조해놓고 놔둔다는 거예요. 이걸 이신론이라 그래요. 성경적으로는 그런 하나님은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또 유지하시고 그 안에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돌보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 이유가 우리 이제 이 성도들의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셔? 매 순간 보고 계신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막 꼼짝 못하게 하려고 뭐 스토킹 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들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보고 계시고 또 힘겨운 순간에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고 계시고 또 위태한 순간에 즉시 구출하기 위해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매 순간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저울에 달듯이 정밀하게 저울에 우리가 달 때 이렇게 굉장히 조심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얼마인지 딱 무게를 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정밀하게 측정하셔서 조금이라도 이 자녀들이 행한 그 어떤 그 좋은 것에 대해서 보상이 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매순간 보고 계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 의인의 길을 측정하시고 또 시험하시고 또 조정하시고 결국은 이제 바르게 이제 이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요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7절부터 8절 다시 이렇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곧바름이 의인의 길인즉 지극히 곧바른 주께서 의인의 행로를 다시는도다. 자, 여기 그다음에 보시면 오 주여 참으로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 처음 읽을 때는 이 말이 얼마나 이게 참 큰 의미가 있는 말인지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구절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심판과 징계, 이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 또는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 속에서 집행되는 그 과정에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맥상 심판의 길, 주님의 심판의 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걸 얘기해요. 그 상황을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공의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이 범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리시고 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금 어떤 심판을 집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구절에 먼저 보시면 9절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뒷부분에 보니까 주의 심판이 땅에 있을 때 세상의 거주민들이 의를 배우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인지를 세상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심판이 집행될 때에.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우에도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보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의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잖아요. 지금 징계를 당하는 그런 것을 알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냥 막 반항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심판의 과정에서도 내가 주를 기다린다, 그 고백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 그냥 어쨌든 꼭 달라붙어 있으면서 그분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 어려움을 주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주님과 나를 떼어놓게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형편이 나빠져도 또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께 꼭 있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르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다루시면서 나를 다시 구출하실 것이라는 걸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순간들에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다루심이 참, 내 머리로는 참 이해가 안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뭐 순간 들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붙잡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 주여, 이 주의 심판의 길에서도 저희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배워야 하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성도의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참 이해 안 가는 일도 많고, 또,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닥칠 때에, 우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훈련이 안된 사람들은 요 시간에 딴짓을 해요. 내 꾀를 써가지고 뭔가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찾는다든지, 하나님을 이제 원망한다든지, 이제 이제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느슨해지거나 또는 그 시기에 그 믿음이 약해지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것은 이러한 시기에 진득하니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이걸 배워야 된다. 저와 여러분, 뭐 저도 뭐 이제 중간중간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인데,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는 정말 참 지금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이제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오 주여, 참으로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여러분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그 연단을 위한 것인지 그건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특별히 뭔가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서 이건 하나님의 심판 같아, 하나님께서 이건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 징계, 자녀에 대한 징계라는 게 자녀를 멸망시키기 위한 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좀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리리다.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거나, 또 타협하려거나, 이제 그게 큰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실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떤 징계의 때에만 관련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이제 원하는 게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데, 이제 그러한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선물이나 또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좀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왜 지금 그걸 구하는지를 하나님은 그냥 아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걸 드러내시려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라고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너 그렇잖아. 너 지금 너 마음이 너를 속이고 있을지라도 너의 실제는 이거잖아 하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자신이 좋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떡고물이 좋은 건지, 이것을 내 스스로가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죠.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중간에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서 또이온 우주에서 가장 귀중한 그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이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심지어 우리의 아버지로 그렇게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기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어떠한 일들이 닥치는 그러한 순간들에 우리의 진실된 믿음이 표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시간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